모든 사회와 모든 관계 속에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생각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달라요. 그렇죠? 당연히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다른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편견으로 바라봅니다. 그 편견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이어서 사회적 문제까지도 그것이 야기합니다. 이 편견이라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편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야 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막내는 상당히 의존적이다. 이거 편견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막내이신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막내는 상당히 의존적이다 라는 얘기요. 또 채식주의자들은 대단히 까탈스럽다. 이것도 편견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편견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건 어쨌든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견의 사전적 의미.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가리켜 편견이라 말합니다. 예, 편견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 특히 아시아계 혐오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아시아계 사람들은 좀 외국에 나갈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아시아계 혐오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실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단 한 번도 편견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편견이 없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편견이 있었어요. 그 편견에 의해서 갈등과 다툼과 충돌이 일어났고요. 그 편견에 의해서 사회적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 편견에 의해서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의 역사 속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재미나게도 편견이 가득한 사람도 다들 이야기하기를 나는 편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편견이 가득한 사람도 나는 전혀 딴 사람들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안 봐. 나는 참 공정하게 봐. 난 얼마나 공정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편견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후세에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이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고든 올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편견적 인간과 관용적 인간을 나눕니다. 나누어요. 편견적 인간과 관용적 인간을 나누는데 이 편견적 인간은 매사에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모든 관계를 친구 또는 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잘못된 편견이 그렇죠. 편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흑백 논리로 결정을 하는 거고 또 적 아니면 친구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관용적 인간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공감 능력이 탁월해서 그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편견적 인간입니까? 관용적 인간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관용적 인간이야. 나는 얼마나 너그럽고 모두를 얼마나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다 공감하고 다 나는 다 덮을 수 있는데 나는 관용적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편견적 인간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견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무슨 얘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은 대단히 굉장히 상당히 우호적이죠. 우호적이에요. 혹시 그가 좀 실수해도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일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는 대단히 야박하다는 거죠. 대단히 야박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뭐 조금만 잘못해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야박하다는 거죠. 이처럼 편견은 무서운 거예요. 편견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켜서 보게 합니다. 이것이 편견이에요. 있는 모습 보면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기다려주면 괜찮은데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곡시켜서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적 없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편견으로 본 적 없을까요?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젊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굉장히 냉대와 천대와 어떤 그 업신당한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차별에 시달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간디도 역시 굉장히 그 차별을 당하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지요. 우연찮게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는 교회들마다 다 허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도록 허용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교회들을 노크를 해봤지만 어떤 교회도 그 간디를 수용해 주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간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때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간디의 예화를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뒤에 이 간디가 인구 10억 명이 되는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때에 교회가 그를 받아주었다면, 편견 없이 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었더라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전해주었더라면, 그렇다면 인도의 선교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놓인 현실이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오늘 저는 바로 오늘이 편견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 이 잘못된 편견들을 완전히 허물어뜨려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절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3절 첫 부분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예? 그 이튿날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지요? 지난주 말씀 이야기가 바로 이튿날,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례요한이 두 제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은혜를 받은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이 베드로에게 가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즉 너를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것에 부름에 그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즉시로 이 빌립은 또다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지요. 그 내용이 45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주님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에서 딱 두 번 나오고요,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 속에는 나다나엘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뭐지요? 아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쓰여집니까? 바돌로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돌로매와 바로 이 나다나엘이 같은 사람으로 추정을 하지요. 예. 자, 이렇게 빌립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이 나다나엘이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46절 전반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상당히 지역적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 지역적 편견이 많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이럴 것이다. 경상도 사람은 이럴 것이다. 충청도 사람은 이럴 것이다. 뭐 이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뭐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이렇다, 경상도 사람은 이렇다, 충청도 사람은 이렇다라는 그러한 편견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역시 나사렛의 사람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촌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잊혀져 가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런 배경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나다네일은 그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봐서 그런 곳에 설마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설마 그분이 그분이겠어? 설마 그분이 그분이겠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다네엘은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편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열린 시각으로 좀 더 폭넓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용납이 되어지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특히 이후에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나다네엘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의 지역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만큼 신뢰를 갖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어떤 배경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차이가 뭘까? 빌립과 나다나엘의 차이. 빌립은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는 그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거절하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편견에 묶여있진 않은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가 혹 주님을 더 깊이 들어가 만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만약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은요. 그러자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하반절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확신에 차서 와서 보라.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와서 확인해 봐라.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와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그냥 경험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바에 의해서 아는 것에 의해서 신앙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들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들 때에,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확신이 들 때에, 나 역시 그분을 닮아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확신이 들 때에,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들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 울림에 불과한 것이지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나는 오늘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인데, 그러나 무서운 거지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요. 왜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나다네엘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요. 참 확신에 찬 그 와서 보라. 이야기하는 이 확신에 찬 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와서 보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이 빌립의 이야기에 나다니엘이 듣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두 마디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허물어뜨리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궁금해지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까지 꿰뚫고 있는 전능자인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꿰뚫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전능자인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47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얘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이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알레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레도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한다. 예, 일치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간사함, 간사라고 하는 것은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돌로스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말로 깨워서 교묘한 말로 이 사람을 깨워서 올무에 처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올무에 처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면서 너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너는 교묘한 말로 사람을 깨워서 올무에 걸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인격의 투명성을 가진 사람이다. 인정해 준 거예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언제 보았다고, 나다니엘을 언제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알면 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다니엘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특히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른다는 얘기 있죠. 사람 속은 잘 모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좀처럼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분의 겉과 속이 어떤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의 속까지, 그의 생각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전혀 거짓이 없다.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막 기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어지는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때로는 지식이, 출신지가, 신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또는 단점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장점을 먼저 찾아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은 잘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점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흠 잡으려면 흠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한 100가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안 돼요? 한 10가지밖에 안 되나요? 좋은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저의 나쁜 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수두룩 빽빽할 거예요. 아, 소 목사는 성격도 막 모질고 급하고 막 뭐 여러 가지 할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마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예. 예. 삐져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일까요? 저뿐만 그렇게 수두룩 빽빽할까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의 약점을 드러내시기보다 그의 장점, 그의 강점을 꺼내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와,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하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비극은 강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장점이 없어서도 아니라 충분히 장점도 있고 강점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을 드러내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그를 귀하게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들을 찾아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날 때에 야, 오늘은 너무너무 멋있다. 옷도 멋있고 외모도 멋있고 요즘 다이어트 하는가 봐. 요즘 살이 쭉 빠졌네. 뭐 이렇게 칭찬해 주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즘 살이 좀 붙었네. 이래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요,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굳이 낯선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요. 저도 참 상당히 목사님들을 많이 아는데요. 특히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제가 때로는 본래는 몰랐던 분들인데 제가 일부러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목사님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배워야 될 것이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좀 저를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예 애초부터 몰랐던 분들인데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귀한 배움들을 늘 받습니다. 도전을 받고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 성향도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낯선 사람과 만나는 걸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은 새가족 양육부에 가서 봉사하면 탁월합니다. 그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일들이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들은 음식 맛이 짜다, 싱겁다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너무 아쉬운 것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때 그 식사할 때 어떤 분들은 참 저는 주일날 그 점심 식사가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빨리 좀 다시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짜다, 싱겁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예리하게 관찰을 잘 하셔서 그 맛 테스트를 잘 하셔서 오늘은 짜다, 싱겁다, 맵다 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방에 가서 봉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맛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방에 가야 맛을 짜지 않게 아주 적절하게 맛있게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봉사하시면 돼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요? 또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 오면 지저분한 것들 잘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돈이 안 돼 있다. 어디는 이렇게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어디는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교회 관리를 맡으시면 돼요. 교회 관리를 맡으시면 교회가 깨끗해질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가 정돈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고 있는 분들이 이 일들을 하니까요. 제가 뭘 누굴 비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 주면 돼요. 그거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거 세워주면 돼요. 귀하게 함께 세워주면 돼요. 우리 양정교회가 그 강점을 그 장점들을 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다 강점이 있고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들을 무시하고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정말 그걸 인정해 주면 돼요. 잘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응원해 주면 돼요. 그러면 더 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건강한 공동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과거 행적까지 자신의 과거 행적까지 보고 있었던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다넬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전반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죠. 지금 처음 만났는데 언제 봤다고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떻게 제 생각까지 다 아십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자, 여기서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걸 잘 이해를 못하면 뜬금없이 무슨 얘기야 이게. 이 문맥의 흐름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랍비들이나 레위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제일 좋은 자리를 선택할 때가 어디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서 율법을 펼쳐들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기본적 성경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를 보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보았노라. 사실 이 나다나엘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늘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누가요? 예수님이 보았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과거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관심이 느껴졌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어부였어요. 천하고 천한. 더구나 그 천하고 천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어쩌면 잊혀져 버릴 시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랑과 관심에 압도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4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경험을 갖게 합니다. 이제까지 12주 동안 예수님과의 만남은 회복입니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은 회복입니다라고 하는 설교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머리로만 알고 그저 귀로만 듣던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행동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편견의 벽이 무너졌고 그 사랑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언젠가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비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편견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단점을 장점으로 칭찬하며 세워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날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이 나다네를 찾아가서 와서 보라 담대히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영광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편견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오늘부터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심각하게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사로잡혀 관용적 인간보다 편견적 인간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알고 계시고 과거 행적까지 보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정확히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예수님과의 만남은 회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 모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편견으로 가득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분명히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단점과 걸림돌들이 있었지만 그의 단점이 아닌 그의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린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날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빌립과 같은 확신으로 와 보라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나다네일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갖 편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어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의 직책을 주시어 또 다른 나다네엘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날이 되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